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18일 월요일 홍수가 일어남. 노아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아사는 만들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사건의 핵심 단어이다.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을 닮았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연관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홍수가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창세기 7장을 읽어보라. 홍수에 관한 묘사가 우리에게 창조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건의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홍수에 관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창조 이야기 때 사용된 것과 공통된 단어들과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일곱, 남자와 여자, 암수, 그 종류대로, 들짐승, 새, 기는 것들, 그리고 생명의 기운. 이런 관점으로 보면 홍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홍수 이야기 속에 나타난 창조의 흔적은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사성은 희망의 기별을 전달하기도 한다. 홍수는 새로운 창조가 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은 새롭게 존재하게 될 것이었다. 창세기 7장에 나타난 물의 움직임은 홍수를 통한 재창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의 행위를 정반대로 뒤집는 것임을 보여준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한 창세기 1장과 달리 홍수는 경계를 넘어 터진 물들이 다시 합쳐지게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역설적인 기별을 전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새 창조를 위해 전에 있던 것을 파괴하셔야 한다.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옛것이 파괴되어야 한다.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 끝에 다가올 세상의 구원을 예표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교훈입니다. 홍수 사건은 단순히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으며 이와 같은 일은 세상 끝에도 있을 것이다. 묵상. 홍수 사건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깨닫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적용.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먼저 내려놓아야 할 잘못된 옛 습관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더 아름답게 단장될 에덴 동산.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신 그 저주를 받지 않은 완전한 창조물의 한 표본을 보존하기로 계획하셨다. 살아남는 이들 58.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에 꼭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입으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월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해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1장 곧 성경 31장 중 16장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요. 다윗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1040년에 태어나 BC 970년 70살의 나이로 그는 죽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다지파 2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로 16절에 보면 그는 7명의 형과 2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또 역대상 3장 1절로 9절에 보면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바세바 등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자그마치 19남 1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일생을 연대기로 정리해보자면 그는 BC 1040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에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인 청년의 때에 거인 골리앗과 전쟁을 통하여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0살 때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61세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는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죽어 다윗성에 장사 지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미가 190장에도 보면 이들의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왕의 역사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나 이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골리앗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다윗이 20살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정규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12지파에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소집하여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도 다윗의 집에서는 다윗의 세 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가 뽑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왜 아버지 이새는 그 위험한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보냈을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군량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아갈 때 자기가 먹을 양식을 자기가 챙겨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된 지 40일이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걱정이 된 아버지는 사무엘상 17장 17, 18절에 다윗을 시켜 형들과 부대의 상관에게 음식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볶은 곡식 한 해바와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특별히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기를 형들이 잘 받았다는 증표를 받아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다윗에게는 형이 7명 있었는데요. 전쟁터에 3명이 가고 아직도 4명이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4명의 형들을 뒤로 하고 막내인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막내를 보냈을까요? 그 대답이 연예신 부조와 선지자 64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는 형님들에게 기별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여전히 안전하고 건강한지 알아보고 와야 하였다. 그러나 이 젊은 목자는 이세에게 알려지지 않은 보다 더 큰 사명을 위임받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 중에 있었고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다윗을 보낸 사람은 아버지 이새이지만 사실은 다윗은 천사에게서 그의 백성을 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번 전쟁을 통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알리려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형들을 만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고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무엘상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밖에서 천둥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텐트에 들어앉아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냈습니다. 사실 형 엘리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담한 성격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비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왜 사무엘이 자기 집에 기름 부으러 왔다가 자기들에게 붙지 않고 그냥 가버렸나 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41쪽에 보면 사무엘은 그가 온 뜻을 이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의식은 비밀리에 거행되었다. 그래서 형 엘리압은 사무엘의 방문 목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다윗의 성실과 친절함이 형 엘리압의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의 칭찬이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아직도 다윗을 양치는 풋내기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다윗이 그 양치기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외칠 때 그 이야기는 마치 형들인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다윗을 꾸짖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위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형들에게 다윗이 혼나던 그 시간에도 밖에서는 여전히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골리앗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이름의 뜻이 방랑자, 유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벌써 예사롭지 않은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었습니다. 자그마치 3미터나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5천 세겔 되는 어린갑을 입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57kg짜리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화살이나 창이 뚫을 수 없습니다. 다리에는 놋 견갑을 댔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릎 보호대를 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에는 놋 단창을 들었습니다. 창날만 자그마치 6.8kg인 배틀채 같은 큰 창을 들었습니다. 앞에는 방패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골리앗을 누가 상대하겠습니까?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상대하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20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심부름은 동생이 싸움을 하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리앗과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생각할 때 결과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는데 20살의 청년이 싸우러 나가겠다는 그 말을 듣고 왕인 사울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상금을 약속했습니다. 만일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다면 사울은 다음에 상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첫째,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왕의 사위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문을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을 자유케 하겠다는 이야기는 당시의 세금과 각종 부역과 군을 면제시켜주겠다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싸움 복장이 영바함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당시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20살의 청년 다윗에게 이 갑옷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아직도 자라야 할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갑옷을 한번 입어본 다윗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목동의 복장으로 싸움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의 복장은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옷은 간단한 옷이었는데요. 낙타털로 만든 겉옷을 입었습니다. 낙타털로 만든 겉옷은 비도 맞고 밤의 추위를 견디도록 해주었습니다. 간단한 제구를 걸쳤는데요. 이 제구는 말린 가죽으로 만든 휴대용 가방이었습니다. 그 제구에는 빵과 치즈, 말린 과일, 올리브 열매 등을 넣고 다녔습니다. 일명 도시락 가방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터에 나갈 때 여기에 조약돌 5개를 넣어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은 물매를 들었습니다. 양 가죽이나 힘줄로 만든 두 줄 돌 던지는 도구였습니다. 들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거나 때로는 전쟁터에 이 물매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상수리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양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1.5에서 약 2m의 막대기인데요. 끝이 구부러져 양의 목을 당기거나 산을 오를 때 지팡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간, 그것도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다윗의 복장이 이러했다니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웃음거리였겠습니까? 이런 차림으로 장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초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환장한 것 같은
무모함이었습니다. 마치 세르반데스가 쓴 동키호테 같은 꼴이었습니다. 전쟁터에 있어서는 안 될 양치기의 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었을까요? 40일 만에 내보낸 대표가 고작 양치기 복장의 소년이라니 아마 배꼽을 잡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진영은 얼마나 사기가 꺾였을까요? 자기들이 내보낸 대표가 고작 저거라니 다윗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동생에 대한 미움을 떠나서 앞으로 동생의 싸늘한 죽음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가야 될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싸움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보나만 한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요함이 천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윗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과는 어린 소년 다윗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윗을 죽여 갈기갈기 찢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던 골리앗은 오히려 자기의 목이 잘리우고 몸이 찢겨 들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먼 훗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종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첫째, 다윗은 언제나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누가 이 전쟁터에 보내셨습니까? 앞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전사를 통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터에 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이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 오기 전에, 이 전쟁터에 오기 전에 천사가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지시한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여우와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여우와 호랑이가 산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만나는 모든 짐승은 눈치를 살피거나 길을 비켰습니다. 하지만 이 여우는 머리를 빳빳이 들고 호랑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산속의 모든 짐승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내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너는 왜 머리를 뻣뻣이 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우가 말하기를 산속의 모든 짐승들이 여우인 자기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의 들짐승들이 여우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호랑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호랑이에게 여우가 말했습니다. 내 뒤를 한번 따라와 보라는 것입니다.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여우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여우의 말처럼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 여우를 보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이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여우 앞에 머리를 숙이다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여우를 보고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머리를 숙이고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 모시고 다니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참 착하고 순진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표현된 다윗은 이렇습니다. 그는 순박한 목동이었다. 그는 미천한 양치기였다. 그는 천한 목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자기 집을 찾아와 형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있을 때 그는 혼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양치로 들판에 나갔습니다. 만일에 저 같으면 형들도 있는데 왜 제가 가야 해요? 하고 대들고 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에 심부름을 갈 때도 형들이 네 명이나 더 있는데 왜 내가 가야 하느냐고 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그런 말씀에 대하여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말없이 순종하는 참으로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은 어디 한 곳 빈틈이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 썼지요. 온몸에는 어린갑 갑옷을 입었지요. 다리에는 놋 견갑을 했지요. 앞에는 방패든 사람들이 서 있지요. 배틀체 같은 창을 들었지요. 키는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잠깐 틈을 보였습니다. 너무도 화가 난 골리앗이 머리에 쓴 투구를 잠깐 밀어 올리고 다윗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구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에 채우고 달려온 골리앗을 향하여 힘껏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멩이는 마침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해서 박히고 골리앗은 고목나무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마에 박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돌이 이마에 박혔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가만히 서서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도 달리면서 이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가 정확히 투구를 쓴 이마 바로 아래쪽에 명중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돌이 다른 곳에 맞았다든지 아니면 골리앗을 맞추지 못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골리앗이 꿈쩍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물매 던지기를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들판에서 양들을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물매를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목표물에 정확히 맞을 때까지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연습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까지 등에 업었으니 무엇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5살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거라고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왕은커녕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왕이 되던 30세까지 다윗은 1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그는 10년 동안 다섯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스무 곳의 도시와 동굴 또 산,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헤매야 됐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모든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실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의 대쟁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착하고 순진한 사람, 언제나 뒤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마침내 하늘의 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다윗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말, 헐뜯는 말이 폭풍처럼 불어올 때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십시오. 학대를 받거나 애매한 비난을 당할 경우 성난 대답으로 응수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들을 자신에게 되뇌어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주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동정과 격려를 얻기 위해 예수를 바라보는 대신 우리는 동료 인간들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자비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무기로 삼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흔히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실망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완전히 겸손하게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를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음모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계책이 시련과 투쟁 속에서도 믿음과 충절을 지킨 그분의 종들에게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반대 세력을 만날 것입니다. 성질을 시험하는 도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올바른 정신으로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개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안달이 나고 화가 나는 경우에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될 것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년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고상한 영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도움과 확고한 결심과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끊임없는 경성과 계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성품을 고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생애를 유용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투쟁을 사양하는 자들은 힘과 승리의 기쁨을 잃을 것입니다. 시련과 곤란과 비애와 슬픔에 대해 우리 자신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책에 기록되며 하늘이 그것을 돌볼 것입니다. 불쾌한 일들이 일일이 새는 동안 회상하기에 즐거운 많은 것, 곧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친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천사들도 경탄하는 사랑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마음이 가볍지 않고 기쁘지 않을 경우 그대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그늘을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냉랭하고 볕이 들지 않는 신앙은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그분에게서 떠나게 하여 사단이 탈선한 자들의 발 앞에 펴놓은 그물에 걸리게 합니다. 낭망을 생각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에 생각을 두십시오. 그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증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저항하고 실망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중보로 확보한 것은 모두 우리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배 생활을 하던 사랑하는 요한처럼 그분을 위해 어렵고 괴로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실한 일꾼들 중 한 사람도 역경과 싸워 정복당하도록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각 사람을 귀중한 보석처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기꺼이 복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불쾌한 환경에 처했더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쉬며 그분과만 함께 지내면 그분의 임재에 대한 생각이 깊고 조용한 기쁨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에 대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며 무한한 사랑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허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위로의 근원이 있었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고치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의 임재로 그를 두르고 계시는 구주로부터 옵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련, 우리의 모든 슬픔과 비애, 우리의 모든 핍박과 결핍, 요컨대 모든 것은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경험과 환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열두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1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세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